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나치는 일상의 모든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뜻하심으로 지켜질 수 있는 은혜이며 주님이 동행하시는 순간입니다.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큰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갖고 세워진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모인 청년들과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해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삶 또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복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등한시하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 감히 계산하며 하나님과 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소화시키기보다 다른 이들을 재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그렇기에 나는 깨끗하다 착각하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더욱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회개하기보다는 이런저런 핑계나 변명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죄 많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어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에 시선을 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욕심과 허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0주년 기념교회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나약한 자이기에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때로는 갈등에 직면하기도 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 몰라 헤매이기도 합니다. 막다른 길에 혼자 놓여진 것 같아 두려움에 주저앉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마음의 갈등과 무기력 그리고 두려움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순간에 오로지 기도로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을 허락해 주신 것조차 주님임을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무엇보다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나의 고백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해주시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향기가 이 지역과 나라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교회의 곳곳에서 섬기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한주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옵고 다양한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계시는 많은 교역자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사랑 허락하시어 성도들 섬겨주심에 영육간에 지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 또한 살펴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에 임재해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865년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뒤 노예해방 선언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 흑인 노예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흑인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꼭 100년이 지난 후 흑인들도 미국에서 참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흑인은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흑인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말을 했다가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백인과 흑인 사이의 결혼도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흑인의 아들이 대통령까지 지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과 같이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흑인들이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참정권을 얻기 두 해 전 1963년 8월 28일에 그는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 광장에 운집한 25만 명 앞에서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의 강령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네 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의해서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린 흑인 소년들과 어린 흑인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들과 어린 백인 소녀들과 형제 자매로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에는 흑인, 백인과 흑인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같은 투표권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 같은 미국 국민이 되었듯이 오늘 본문에도 2000년 전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물과 기름처럼 결코 화합할 수 없었지만 후에는 서로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까워졌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가나안입니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그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며 아브라함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집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아들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할례 후에 태어난 이삭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들의 최고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할례, 최고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할례를 유대인들은 그토록 귀중하게 여겼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들만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해서 이방인은 지옥불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또 안식일에 담장이 무너졌을 때 그 아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유대인이 깔렸으면 파편을 치우고 꺼내 주었지만 이방인이 깔렸으면 그대로 두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사나 죽으나 다름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어떠했었는지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이방인의 상태를 다섯 가지로 말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에 다 걸립니다. 즉 그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둘로 나누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6년 동안 매년 스위스 정부로부터 거주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 소속 증명서와 본급 명세서 사진 등을 제출하면 비닐 포장지로 쌓인 허가증을 보내주었는데 그 비닐 표지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Livre pour étranger. 외국인 수첩. 그곳에서는 제가 그 수첩, 신분증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외국인이고 이방인인 것이 자동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외국인, 이방인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싸, 아웃사이더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방인,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저는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으며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스위스 정부에서 자국민들에게 베푸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와 보장에서 저는 예외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으며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우리와 영원히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우리와 맺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봤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소망을 어느 정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이 쉬어질 때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드러워질 때 삶이 갈기갈기 찢어져 어디서부터 어떻게 꿰매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등의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영적인 인사이더가 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자신이 소망 없이 살아온 것과 하나님도 없이 살아온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깊이 회개하게 되고 그런 자신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불렸던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1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그때에입니다. 하지만 13절에서는 이제는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때에의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 구절에서 대조가 되는 두 단어는 멀리와 가까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멀리와 가까워지다의 단어가 떨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나란히 나옵니다. 마치 어떤 물체가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카메라 렌즈로 줌인하여서 그것이 마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경건하게 살려 했던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 때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간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토색, 즉 사람을 착취하거나 강제로 재산을 빼앗는 것을 하지 않았고 불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에 어긋난 일을 행하지도 않았으며 가늠, 정결한 삶을 살며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이나 할 정도로 경건했다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날에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그 삶을 참회하기 위해서 1년에 4번씩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날이 월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자신의 선행과 종교심을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반복해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안쪽이 여인의 뜰 그리고 그 안쪽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었고 그 안쪽이 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장소 멀리는 지성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이방인의 뜰 거기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본래 거기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멀리 서로 떨어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가까이 있게 하시고 모두를 지성소로 가까이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지만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이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바르지 않음을 아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며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에덴 동산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준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과 같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은 이 13절의 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보다 우리 신앙의 핵심을 더 잘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성을 깊이 절감한 세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을 수 있게 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피를 흘려 제물이 되실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르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 속죄양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혹 그 죄수의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를 대신해서 사형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재판장님, 제 아들이 이런저런 엄청난 죄를 범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이 살았습니다. 제 대신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편지의 내용을 보내고 죽었다면 그 아들이 사면받고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속죄하는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죄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면서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못자국, 창자국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 없는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영원히 유효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덩어리의 빵을 조금씩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비록 작은 조각으로 빵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한 덩어리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동일하게 나누어 받은 존재라는 것을 수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나누신 후에 잔을 취하시고는 동일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언약은 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 자신이 지은 죄가 그 제물에게 넘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물로 드린 그 짐승의 피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속죄도 유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다릅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물로 드린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영원히 용서를 받는 것이 새 언약이고 그 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고 하나님께로도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구역에 속하여 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기도회와 성경 공부 등에 참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피 흘리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먼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함을 통해서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이 도도히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봉사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하게 해주는 주님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봉사를 통해 섬김을 받았다면 우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징검다리를 하나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아스라이 멀리 있어서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산다면 그보다 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없고 그보다 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삶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옮겨진 것이 분명하다면 그때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그때의 삶을 그리워하거나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길어지고 예배드림의 횟수가 점점 많아짐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미건조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점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을 망각했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쉰 후에 만나게 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